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9절 말씀 신약성경 250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9절 말씀 신약성경 250면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데는 목적이 있어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 목적에서 벗어나면 인생은 반드시 망가집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 사람은 이 목적에서 벗어나고 또 그 목적을 모르면 망가진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총 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군대에서 총을 쏘아보신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저도 총 쏘는 것을 참 많이 즐겨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마부대 사격 그 대회에 나가서 떨어진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을 쏠 때는요, 이렇게 어깨 견착을 하고 눈을 총 그 입구에 이렇게 대면은 조그만 구멍이, 동그란 구멍이 있습니다. 가늠자라고 하는데요, 그 가늠자의 눈을 대고 그 다음에 총열 끝에 끝부분에 있는 가늠쇠가 있습니다. 그 가늠쇠를 이 가늠자 항 그 정중앙에다가 갖다 놓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가늠쇠 위에다가 목표물을 정확하게 올려놓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눈과 가늠자와 가늠쇠와 목표물이 일직선에 딱 된 상태에서 자신도 모르게 방아쇠를 당겨야 됩니다. 그러면은 정확하게 그곳에 맞게 되죠. 이걸 가리켜서 정조준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이라도 곁으로 옆으로 약간 빗나가게 되면은 거리가 멀면 멀수록 총은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조준해서 쏘아야만이 우리가 목표를 한 곳에 다다를 수가 있죠.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나를 만드셨고 내가 왜 여기에 있는 것입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알면은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답이 저절로 나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창조된 그 목적대로 살지 않으면 큰일이 일어납니다. 나 자신에게도 해가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해를 끼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목적이 어떤 것인지 부분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서 창조했는데 곧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 예배자로 만드셨고 또 전도자로 만드셨습니다. 봉사하기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다 부분적인 것이고 근본적인 것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그 근본적인 답이 나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기 위해서 창세전에 미리 아시고 택정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맏아들로 삼으셨습니다. 이런 맏아들로 삼으신 이유는요, 우리는 그러면은 예수님의 동생이 되는 겁니다. 맏아들이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동생으로서. 왜 맏아들을 보내주셨냐 하면은 맏아들을 보면서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보내신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 형님, 형님을 본받아서 우리가 따라서 살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형님은요, 맏아들 되는 사람들은 거의가 다 본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동생들은 그 맏아들을 보면서, 물론 제대로 된 맏아들입니다, 보면서 배우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신 이유는요, 형님으로, 맏아들로 보내셨고, 그래서 동생된 우리는 그 맏아들을 보면서 배우라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그 맏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 형상은 얼굴이 아닙니다. 그 형상은요, 예수님의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보내셨는데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그 형상이, 성품이 어떤 것일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답이 나옵니다.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 이 세 분은 물론 한 분입니다만은 제가 말씀드리기 편하게, 이해하기 쉽게 세 분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시지만은 사실 그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이 세 분 하나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랑의 관계 속에 있습니다. 즉 하나라고 할 정도로 사랑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은 내가 하는 교훈은 내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다.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내가 하고 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라고 할 정도로 가까이 계시는 분이고 서로 사랑하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가끔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만큼 좀 봐주십시오. 이거는 그냥 제가 원하는 대로 좀 하고 싶습니다. 이건 좀 봐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곧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드리는 말씀,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고 싶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왜 자주 합니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드리는 그것이 사실은 쉽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자꾸 반복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힘들지 않게 그냥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사랑하면은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합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그것을 하면서도 내가 나를 희생하면서도 함에도 불구하고 기쁘게 하죠. 너무 사랑하면 그분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고 그분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압니다. 그래서 결국은 닮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부부가 오랫동안 살면요, 자신도 모르게 닮아갑니다. 그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그 만화를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만 제 아내는 만화광이었습니다. 만화를 너무너무 좋아했었어요. 연애를 할 때 만화방에 가자는 겁니다. 근데 저는 가기 싫었지만은 왜 따라갔냐 하면은, 왜 따라갔겠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따라간 것입니다. 가서 보니까요, 만화방에 꼭 남자 같아요. 툭 앉더니요, 이만큼 만화책을 쌓아놓고, 명랑 만화입니다. 그래서 만화 이만큼 쌓아놓고 옆에 앉더니요, 하더니 넘겨가면서 만화 또 굉장히 빨리 또 읽어요. 거기에 저도 옆에 앉아서 같이 만화를 이렇게 보았습니다. 결국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제가 만화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왜냐하면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내가 보는 만화, 그 만화를 저도 같이 보는 거죠. 사실 그 만화 속에는 미래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부부가 사랑하면 닮게 되는 겁니다. 서로 미워하면 그렇지 않지만 사랑하면요, 아내가 하고 있는 행동을 저도 하고 있고 제가 하는 행동을 제 아내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신혼 초에 늘 양말을 벗으면 통에 딱 담아두는, 저는 이 그 법과 질서를 잘 준수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제 아내는요, 벗어서 그냥 던져놓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며. 저는 일편단심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느냐? 바뀌었습니다. 저는요, 들어가면 양말을 벗어서 그냥 벗어두고 잠자리에 들 때가 많습니다. 제 아내가 통을 딱 갖다 놓죠. 여기에 다 말하고. 이게 바뀌어진 것입니다. 너무 사랑하면은 그렇게 닮아가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도 오시면은 자의로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것을 말한다. 꼭 예수님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즉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들은 그것을 말씀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 분이요 똑같습니다. 네, 예수님은 힘들이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하셨습니다. 원하는 것이 똑같고 뜻이 똑같습니다. 그것은 곧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너무 사랑하셔서 이 세 분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다 만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난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면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다 만난 것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이 세 분이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한 분이나 같죠. 그래서 한 분을 만나면 다 만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죠. 그래서 계명이 무엇입니까? 어떤 율법사가 물어보았을 때에 계명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딱 두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이 두 가지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계명이 이 속에 다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신데요, 그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빚어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만든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너무 이 세 분이 서로 사랑하셔서 이 사랑을 다른 존재에게 넣어주고 싶은 것입니다. 다른 존재에게도 이 사랑을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서 서로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을 통해서 본받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계명을 주실 때에 다른 것 주지 아니하시고 딱 하나만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즉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본을 받으라, 그 말씀이죠. 즉 우리가 맏아들 되신 예수님을 보고 배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 이후에는 천국이 있습니다. 택함을 받은 자는 다 그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살다가 죽으면 천국에 들어갈 것인데요, 생각을 조금 바꾸어 보면은 아예 처음부터 우리를 천국에서 만들어 버리시면 어땠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아예 처음부터 결국은 우리가 택함받은 주님의 백성들이 다 천국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냥 천국에서 만들어버리시지 그리고 천국에 두시지 그러면 이렇게 고생을 안 해도 될 텐데 왜 이렇게 만드셔서 우리를 하여금 고생하게 만드시나,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없습니까? 왜 이렇게 하셨냐면요,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좀 안 되시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처음이요 끝이라, 또 시작과 끝이고 알파와 오메가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곧 시간 개념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는요 시간 개념이 없었습니다. 이 역사 속에서만 지금 시간이 흘러가지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는요 흘러가는 개념이 없습니다. 죽음 이후에, 즉 천국에서는요 시간 개념이 없습니다.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시간이 흘러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뀐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요, 늙지를 않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을 만드셨다, 이것은요, 곧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속에서는 사람은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던 사람들이 그 사랑을 키워나가는 것이죠. 사랑이 거의 없던 사람이 사랑이 점점 자라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존재가 바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그러면 사랑이 가득한 존재로 사람을 만들어서 천국에 두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사랑의 존재로 가득 사랑을 채워가지고 천국에 넣으시지, 그러면은 이런 과정들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제가요, 이 문제를 고민을 하다가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시절에 읽던 책이 떠올랐습니다. 그 책 제목을요, 제가 책을 다 읽어보았는데요, 그 책 제목이 착한 아이 사세요 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은 아이들이 너무 말씀을 피우니까, 제가 그 책에 나오는 글 읽어보니까요, 아버지 어머니에게 이 아이들이 하는 말들이 보통 수위가 아닙니다. 제가 읽어도 화가 날 정도로 그렇게 말을 하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를 바라보면서 골머리를 앓고 있던 어떤 박사가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파스 하나를 만들었는데요, 이 파스를 어깨에다, 아이들의 어깨에다 딱 붙이게 되면은 약물이 이 몸속으로 침투를 해서 뇌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뇌를 작용을 시켜가지고 착한 아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한번 붙여보았더니요, 아이들이 얼마나 착해졌는지, 그래서 부모들이 너도 나도 다 그 파스를 사서 자신의 아이들에 다 붙여주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다음부터 아이들은 다 착한 아이가 되었습니다. 학교 복도에서 뛰어다니는 아이들이 없어졌습니다. 질서를 다 지켰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선생님들 계신데요, 아이들이 골마루에서 뛰어다니지 아니하고 일렬로 쫙 서서 가면 좋겠죠. 아마 다 좋을 겁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정말로 그랬었습니다. 수업 시간에는요, 정자세로 딱 앉아서 선생님을 주목해서 보고 있는 겁니다. 눈을 뚫어질 듯이 쳐다보면서 공부를 열심히 받아서 적고 열심히 공부하는 겁니다. 군것질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 말씀도 너무 잘 들었습니다. 어쩌다가 아빠가 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우리 엄마 좀 놀래켜 줄까? 그러면 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버지, 그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이렇게 아버지를 교훈하는 겁니다. 선생님이 자기 반 아이를 부를 때에 좀 뚱뚱한 아이 별명을 불렀습니다. 야, 날아다니는 돈가스. 그랬더니요, 아이들에게 지적을 당했습니다. 선생님, 남의 약점을 그렇게 함부로 부르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선생님은 장난으로 그러셨겠지만 철호는 마음이 무척 아플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어떤 선생님은 인사를 했다가 아이들에게 호된 충고를 받았습니다. 선생님이 강단에 딱 서서 아이들에게 얘들아 반가 반가 그랬습니다. 반가 반가 그랬더니요, 애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선생님 곱고 좋은 말을 쓰셔야죠. 반가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어린이들은 이제 더 이상 어른들의 지도를 받을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항상 공부에 충실하고 나쁜 말은 입에 담지도 않고 행동도 곧고 올바르기만 했습니다. 어른들이 할 일이 없어졌습니다. 집, 학교, 공원, 또 극장 이런 곳에 가면은 아이들이 있었지만은 그 아이들은요, 늘 질서를 잘 지켰습니다. 시끌벅적 웃고 떠들던 그 천진난만한 아이들의 그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법과 질서를 잘 지키는 미래의 모범적인 시민들만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요, 아이들은 교회에서는 늘 얌전하게 다녀야만 되고 예배를 드릴 때는 꼿꼿하게 앉아서 딱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선생님 말씀도 잘 받고 아멘도 너무너무 잘하고 좋을 것 같죠? 저는요, 여러분들을 로봇가 되어가지고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그거 원치 않습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하게도요, 그때부터 어른들의 마음은 허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 버릇없이 뛰어놀다가 야단맞던 아이들의 모습이 그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많이 먹겠다고 다투던 아이들의 모습, 그리고 아빠 시험 잘 보면 이 장난감 사주세요 하고 막 쪼르던 그 아이들의 모습이 그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아이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점점 자라가면서 배워가야만 되는데 착한 아이라고 하는 파스를 붙여버렸더니 세상이 너무 삭막해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습니까? 그런 파스가 있으면 사서 아이들에게 붙여주고 싶습니까? 그래도 아마 여러분 중에는 목사님 그래도 붙이고 싶어요, 아마 그런 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거 붙여버리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그렇게 해서 순종을 하는 것은요, 자발적인 순종이 아닙니다. 삭막한 것이죠. 그것은 곧 내가 아이를 조종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즉 로봇과 같은 것입니다. 사탄은 그런 로봇을 만들기를 원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사랑을 집어넣으신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도 있고 사랑하지도 않을 수 있는 하나님과 같은 자유의지, 그러니까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그 자유의지를 인간에게 넣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시간 속에서 변화가 되어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범을 보여주시면서 본받아라, 너희들이 이렇게 본받아서 사랑의 깊이가 깊어져 가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요, 꼬셔야 되죠. 꼬셔서라도 그 아이들에게 사랑을 받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꼬셨는데 아이들이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아빠에게 또 엄마에게 와서 한번 뽀뽀를 하고 한번 갔습니다. 그럼 그게 좋은 겁니다. 억지로 그렇게 시켰지만 그게 이쁘고 좋은 거죠. 근데 성장을 했을 때 아이들이 이제 자발적으로 부모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거, 그래서 결혼기념일이 되었는데 아이가 이제 개념이 생겨서 선물 하나를 조그만 걸 준비를 해서 아빠 엄마에게 내어밀었습니다. 그럼 그게 그렇게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은 로봇과 같은 사랑이 아니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했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이렇게 자라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간 속에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도록,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시간 속에 우리를 주신 것입니다. 내게는 출생과 죽음까지만 이 시간이 존재합니다. 내가 변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지만은 이 시간 속에서 우리는 자꾸만 나를 변화시켜야 됩니다. 어떤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 가야 되냐 하면은 사랑하는 사람으로 자꾸 변화가 되어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의 수준이 다 다르죠. 큰 아이와 막내가 부모를 사랑하는 그 정도가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의 사랑도 다 다릅니다. 수준이 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디 수준까지 자라나도록 요구를 하셨냐 하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배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수준에까지 자라날 수 있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성경 말씀을 보면요,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는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처음부터 단정을 지어버리기 때문에 포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그 사랑의 수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 사랑의 수준에까지 도달을 하면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말씀을 안 하십니다. 대신에 이 말씀을 하시죠. 너 정말로 잘하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소아시아 일곱 교회가 나오는데요, 그 일곱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딱 세 부류로 나뉘어집니다. 한 부류의 교회는요, 책망만 받은 교회입니다. 또 한 부류의 교회는요, 책망도 받고 칭찬도 받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부류는요, 칭찬만 받은 교회가 나옵니다. 칭찬만 받은 교회. 그러니까 이 교회는요, 이 말씀은 변화가 되어 가라고 하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처음에는요, 책망만 받을 수 있지만 조금 지나면서 책망도 받고 칭찬도 받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요, 칭찬만 받는 성도, 이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는데요. 요한계시록 3장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이미 면류관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면류관. 그러니까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 이미 천국의 그 삶을 누리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면류관을 이제 분명히 받아 가시고 있는 영적인 상태를 보면 그런 상태입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면류관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들에게 주님께서는요,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네가 잘하고 있으니까 네가 더 다른 거 하지 않아도 괜찮다. 다른 교회는요, 회개하라. 막 그렇게 말씀을 계속 하셨습니다만은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는요, 회개하라는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요, 늘 회개하는 삶을 살고 있었고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늘 회개하는 삶을 통해서 이들은요, 예수님께서 요구하셨던 그 사랑의 수준에 이미 도달을 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잘 살았냐 하면요, 9절 말씀에 보면 그 근거가 나옵니다.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사탄의 3장 9절입니다. 시작.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을 네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이 말씀을 보면요,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을 괴롭히는 존재들이 있었죠. 그들의 특징이요, 사탄의 회당, 또 자칭 유대인,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어떤 사람인지 대충 감이 오시죠.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말은요, 그들이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말이죠. 성도들의 마음이요, 미워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고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세움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들의 특징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그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그 수준이 사탄적인 것이죠. 아주 교묘하고 속을 뒤집어 놓는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분란시키는 것이죠. 근데 그들 중에서 몇 명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와서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악한 일을 하던 사람이 와서 엎드려서 절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바꾸는 것은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맞붙어서 싸우면 그 사람이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바꾸는 방법은요, 사랑과 용서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성도들은 원수 같은 그들을 대할 때 원수처럼 대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넘어뜨리려고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똑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말과 행동과 기도를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 몇 명이 깨닫고 그들 앞에 와서 빌라델피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와서 용서를 빈 것입니다. 누구를 닮았습니까? 예수님을 닮은 것이죠. 예수님을 닮은 사랑이 바로 이러한 사랑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원수와 같은 우리를 용서해주는 최고의 사랑이죠. 빌라델피아 교회의 성도들이요, 그걸 닮았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른 요구는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네가 잘하고 있다, 계속해서 그 꼭 붙들어서 면류관을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하라. 우리는요, 비록 능력이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 속에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그랬죠.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원수를 사랑하는 성도는 최고의 사랑을 가진 자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거룩이 멈춥니까? 왜 신앙의 성장이 멈춥니까? 이것은요, 예수님만큼 사랑해야 된다는 이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이 정도 수준에서 하면 되겠지, 이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멈춰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나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생의 목적을 모르고 있으면요, 잘못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쳐야 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나를 섭섭하게 하고 아프게 하는 사람이 내 인생 속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사실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사랑하라고 보낸 것이죠. 내게 주어진 이 시간 속에서 내가 변화가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보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 다른 사람은 다 사랑해도 저 사람은 못합니다. 하나님, 그것만 좀 봐주십시오. 이것 하나만큼만 좀 봐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시는지 아십니까? 그 한 사람만 사랑하면 된다 그럽니다. 그 한 사람, 그 사람만 사랑하면 그러면 된다. 그 사람은요,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내 사랑의 깊이를 더 깊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이 사랑의 깊이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잖아요. 만약에 내가 그냥 내 수준의 사랑을 하고 천국 가면은 천국에서는 그냥 나는 그 수준으로 영원히 사는 겁니다. 천국에서는 시간의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그런 아픔을 주는 사람을 보내주신 것은 정말로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나의 사랑을 깊이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 사람을 보내준 것입니다. 그 사람을 포기하면은 내 사랑은 딱 그 수준에 머물고 맙니다. 천국은 시간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 수준으로 죽으면은 그냥 그 수준으로 영원히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 위에 우리의 살아가는 이 시간은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이 목적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다른 사람을 막 짓밟으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그 사람을 막 밟고 올라가는 것이죠. 일은 좀 못해도요, 우리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에서 풍성해야만 되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그러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하고자 하시는 그 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성령을 방해하지 마십시오. 바로 그것이 성령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나와 같이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아무리 그래도 나는 그 사람 사랑 안 합니다. 내 속을 뒤집어 놓은 그 사람, 내 남편, 내 아내, 원래 원수는 가정 속에 있는 것이죠. 가까운 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절대로 저 사람 사랑 못합니다. 그것은요, 성령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사랑이 안 돼도 괜찮습니다. 사람을 사랑 못하면요, 회개하면 됩니다. 또 회개하면 됩니다. 그래도 또 회개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용서를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어떻게 아냐 하면요, 내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는지 어떻게 아냐 하면은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나 자신을 보면서 괴로워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시오, 사랑이 안 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맞습니다. 그는 자신을 죽이면 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랑하도록 나를 충동시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로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사랑하게 되겠죠.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자신의 몸을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고 할지라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탁월한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람의 인생은 망한 것입니다. 그가 회장이나 사장이나 그 어떤 존재가 되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람의 인생은 망한 것입니다. 그는 아무리 가난해도 그가 마음속에 사랑이 풍성해져 있으면 그는 승리자입니다. 그는 영원한 삶을 준비를 잘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을 바라보시고 평가를 하실 때 그것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적어주신 그 VIP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를 하는데, 사실 제가 그분들이 누군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몸이 건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제가 드리는 기도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 절대로 지옥에 보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림을 그리면서 기도합니다. 유황불이 타는 곳에 그들이 떨어지는 그 그림을 그리면서, 하나님, 절대로 지옥에 보낼 수 없는 영혼들입니다. 하나님, 이분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다가 보면요, 이 속에 사랑이 조금씩 솟아올라오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사랑으로 가득 찬 인생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탁월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진 하나만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은요, 케빈 카트라고 하는 작가가 찍은 사진입니다. 아프리카 수단을 지나가면서 저 장면을 보면서 사진을 촬영을 했습니다. 저 사진이 1994년에 퓰리처상을 수상을 한 아주 대단한 작품입니다. 그런데요, 이 케빈 카트는 이 사진을 촬영을 하고 난 다음에 저 현장을 바로 떠나갔습니다. 3일 뒤에 그는 우울증을 앓다가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가 찍은 작품은 최고의 작품이지만은 그에게는 사랑이 없었습니다. 저 아이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제가 그 내용을 쭉 읽어보니까 저 아이가 갓난 아기가 아닙니다. 1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소년대요, 1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먹을 것을 배급해 준 그곳으로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가다가 저곳에서 쓰러졌다고 그럽니다.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뒤에 독수리가 때를 기다리고 있죠. 저 상황에서 그 사진 기자는요, 촬영만 하고 그냥 떠나갔습니다. 그 이후로 이 사람의 머릿속에는 저 장면이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왜 그냥 떠났을까?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다가 결국 3일 만에 그의 인생은 자살로 끝을 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낸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되면 반드시 계산을 할 때가 오는데요, 주님께서 주신 그 계명입니다. 새 계명은 너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 어떻게 되었느냐, 이것에 대한 계산을 하시게 될 겁니다. 저는 우리 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가진 것이 많든지 적든지, 좋은 환경에 있든지 좋지 못한 환경에 있든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만 되면 그는 성공적인 인생을 산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저 영원한 세계에서는 우리는 어마어마한 것으로 갚아주시는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늘 사랑의 사도로 우리 삶 가운데서 변화가 되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왜 사냐고 물어본다면은 하나님, 내가 서 있는 바로 이 위치에서 사랑하기 위해서 서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이 사랑의 깊이가 넓어지고 깊어져 가서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영광의 면류관을 머리에 쓰고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